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제 36년의 오해와 이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일제시대 36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선시대보다는 훨씬 더잘 살았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잡지는 지금도 아주 세계적인 경제 잡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고요.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될그 무렵에도 아주 유력한 잡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한일 합방을 어떻게 봤느냐 하는 부분이 연구 결과 나와 있는데요. 1909년 10월 30일자, 그러니까 합방이 되기 한 10개월 전쯤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은 차라리 외국으로부터 현대적 행정 시스템에 도움을 받는 것이 조선 국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1910년 8월 27일, 이틀 후에 한일 합방 내용이 발표가 되죠. 바로 그 이틀 전에 아주 참 의미심장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완전 지배하면 대한제국 황제는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을 착취하지 못하게 된다. 양반들도 더 이상 백성을 착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합병이 되면 조선은 없어지지만 조선 국민들은 일본 지배하에서 더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구한말 조선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던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이었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가 한국을 방문한 다음에 나중에 책을 냈습니다. 한국과 그 이웃나라라는 그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한국의 관리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면허받은 흡혈귀들이다. 그냥 백성들을 흡혈귀처럼 착취를 한다. 비록 대한제국이 일본에 넘어가면 그 당시에 이 면허받은 흡혈귀들이 전체 인구의 약3% 내지 7%라고 나와 있는데 요 면허받은 흡혈귀들이 조선 백성을 착취하지 못하게 돼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행정권, 백성들을 뜯어먹을 권리를 뺏기지만 나머지 약 93%에서 97%에 달하는 백성들은 이 양반의 이 착취로부터 해방이 돼서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보도가 그 후에 맞았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일 합방 이후에 조선의 일본의 제도를 이식을 하고, 그리고 일본과 조선을 동질화해서 일본의 한 지방으로 편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선의 시고쿠화 내지는 큐슈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식민지라는 것은 마음씨 좋고 너그럽고 상냥한 식민지주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면에서는 조선인들이,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거를 할 수도 있고 의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는데, 식민지 조선 사람에게는 그러한 정치적인 권리를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습니다. 일본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조선과 일본은 차별을 했습니다. 차별이 있었던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식민지는 식민지를 경영한 사람과 식민지를 당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본 시대나 조선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똑같았다? 절대 똑같지 않았습니다. 차별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별을 당했죠. 또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어떤 제도, 일본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를 그대로 들어와서 조선의 이식에서 경제권은 일본하고 거의 똑같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일본에 흡수 합병이 됐지만 일본인에게 적용하는 일본 호적을 부여한 게 아니고 별도의 민족을 갖는 존재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일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국민이 아닌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본은 1등 국민, 2등 국민은 그럼 누구냐?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정권도 없고 무엇보다 이 병역의 의무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세금은 내면서 병역의 의무는 없어요. 조선 사람이 일본군에 들어가서 나중에 일본군이 되는데 그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나중에 막 저기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서 일본군이 부족하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본군으로 만들었는데 왜 이 사람들을 일본군으로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무기를 지어주면 이 사람들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일본을 향해서 무기를 들이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병역의 의무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제시대 때 한국인들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시절 조선 경제는 아주 격렬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조선시대, 대한제국 시대에는 공업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공업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데 무역이 국민 총소득 대비 10%에서 30%로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이 박정희 시절에 아주 고도 성장기에 수출 의존도의 상승폭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임업, 수산업의 비중이 70%였는데 이런 1차 산업 비중이 70%에서 40%로 내려가고 공업이라든지 광업, 기타 제조업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고 1910년에 3.1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1910년과 1919년에 그 수치를 비교한 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역액은 5,9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고 농업 총생산액은 2억 4천만 원에서 13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광업 생산액은 6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야말로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일제시대에 들어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학자들이 이 중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한 부분이 뭐냐면은 조선이 인구가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 사람들의 인구 증가율이 2.09%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일본인들의 인구 증가율은 1.85%. 20세기 전반에 세계의 평균을 내보면 0.85%인데 식민지 시절에 조선에서 인구가 2.09%가 늘어났다는 뜻은 뭐냐?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첫째, 먹고 살만하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둘째, 보건의료위생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니까 인구가 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아이를 한 7, 8명 낳으면 그중에서 한 절반은 죽습니다. 인구가 늘지를 않아요. 그런데 식민지식이 조선 인구가 1910년에 1312만 명에서 1945년에 250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인구가 일본 평균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대만이 이 조선하고 그 똑같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습니다. 대만 인구는 1.85%입니다. 세계 인구 증가율하고 비교해도 거의 두 배, 2.5배 이상 높습니다. 이건 뭐냐, 뭘 얘기하는 거냐? 그만큼 조선시대보다 일제시대가 한국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부인하면 우리는 역사를 부인하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액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역액은 30년간 19.5배가 늘어났어요. 1910년에 중국은 무역액이 5억 5,700만 달러였는데 1941년에 가서 중국은 2억 8,200만 달러로 마이너스 57%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조선은 3천만 달러에서 5억 8,400만 달러로 19.5배가 늘어났고 같은 기간에 일본의 식민지를 똑같이 겪었던 대만이 5,400만 달러에서 2억 1,500만 달러로 4배가 늘어난 데 비해서 조선은 19.5배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외교역이 거의 없었던 폐쇄사회에서 활발하게 수출, 수입을 하는 교역사회, 소위 말하는 교류하고 통상,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영국 역사학자 리처드 스토리라는 사람이 현대 일본의 역사라는 그 책을 발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에서의 일본의 식민 통치는 조선에 많은 물질적인 혜택을 주었고 그것은 이전 왕조 정부의 통치보다 효율적이었고 훨씬 덜 자의적이었고 덜 가혹했다 라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리처드 스토리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학자들이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조선인이 조선왕조의 통치시대보다 일본 통치시대에 훨씬 잘 살았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복거일 선생님이 일제시대를 밝히는 그 죽은 자를 위한 뭐 변호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민통치라는 본질적인 제약과 폐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식민통치 아래서 조선 사람들은 상당히 잘 살았다. 자,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를 그린 대표적인 소설이 조정래라는 이 좌익 그 소설가가 쓴 아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한국의 이 학자나 작가나 이 언론에서는 누가 그 시대를 더 악마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일을 벌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조정래 아리랑에서 토지 사업 이 시작이 되는데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기간 중에 일선 주재소 경찰이 한국인들을 재판 없이 즉결 총살한 사건이 전국에서 4천 건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설을 써놓고 자기가 잃어버린 현대사를 복원했다고 주장을 해요. 농민이 수탄에 저항을 하자 일선 경찰이 경찰령에 의하여 즉결 총살을 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거는 토지 수탈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토지 수탈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그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 수탈설 뿐만이 아니고, 일제경찰의 즉결 총상설을 제기한 셈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는 경찰이 함부로 사람을 뭐 죽이거나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일제시대는 무법천지가 아니었어요. 일제시절에 식민지 조선인을 일본 경찰이 처벌을 할 때는 반드시 법에 의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판결을 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법치가 확립되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1913년 통계를 보면 1913년 1년간 조선에서 53명이 살인, 강도 죄목으로 복심 재판을 거쳐서 1심, 2심 재판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일제시대는 법치가 행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1912년 3월에 경찰범 처벌규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처벌규칙에 의하면 그 당시 조선에 감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범죄,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범법자가 되잖아요.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쓸데없이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 무슨 범법자로 만들어가지고 고통을 받게 하느니 차라리 좀 잡아다가 정신 좀 차리도록 그 매를 때리자.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태형제도라고 해서 그걸 부활시켜가지고 가벼운 경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들만 재판 없이 구류, 벌금을 부과하거나 태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판결을 거치지 않고 즉결로 구류나 벌금이나 태형을 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에 속하는 87종만 경찰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이걸 벗어나는 것들은 반드시 재판을 거치도록 돼 있었어요. 특히 뭐 사형이라든지 이런 중죄는 반드시 재판을 거치도록 명문화해놨는데, 이 조정래 같은 사람은 일제시대를 완전히 무법천지, 야만의 시대로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것입니다. 특히 이 조선인을 강제로 끌어가가지고 뭐 노예노동을 시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밤에 잠자고 있는데, 논에서 일하고 있는데 헌병이라든지 순사가 와서 일본으로 끌고 가서 죽도록 일만 하고 짐승처럼 학대당하다가 돈 한 푼 못 받고 돌아왔다. 중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본의 이 젊은 그 사람들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조선 사람들은 군대 안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이 기업들이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일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조선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니까 보다 높은 소득과 직장을 찾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1939년에서부터 45년까지 일본에서 6년간 일본에서 노동한 조선인 근로자가 총 73만 명인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탄광이라든지 광산에 가서 노동을 했습니다. 왜 갔을까요? 탄광 광산이 월급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학계에서는 이것을 뭐 노무동원, 강제동원, 노예노동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도대체 이런 이 가짜 주장을 한 이 원형이 누군가를 알아봤더니 바로 이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이라는 그 책입니다. 이 책을 누가 썼느냐? 조총연계 학자 박경식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1965년에 이 책이 나왔어요. 1965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일 수교를 위해서 일본하고 한국이 수교 협정을 맺는 그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한국과 일본의 수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로 한국인들을 뭐 노예처럼 끌고 갔다라고 하는 가짜 주장을 한 책이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1936년 9월 이전까지는 자발적으로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노동을 한 것입니다. 1939년 9월부터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 와서 노동자를 모집을 해갔습니다. 1942년부터 44년 8월까지는 25만 명의 이 조선 사람이 조선 총독부가 우리가 그러면은 조선 사람들의 노동력을 기업에다가 연결을 시켜줄게 해가지고 알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알선으로 일본에 가서 노동을 했습니다. 1944년 8월까지는 조선 사람의 자의에 의해서 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944년 9월서부터 1945년 8월 해방 때까지 약 그 1년간은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전시동원 체제에 의해서 일본으로 강제동원돼서 갔어요. 바로 요 부분만 강제로 데려간 것입니다. 10만 명만. 이때 징용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엔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됐어요. 그런데 뭐 노예노동, 강제연행, 민족차별, 임금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자, 일본에 진출한 조선인 탄광 인부의 임금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 당시에 일본 교사 월급의 4.6배였습니다. 방직공의 5.2배, 일본 일반 회사원의 3.5배, 일본 은행원의 2.4배의 월급을 줬습니다. 탄광이나 광산에서. 그 다음에 일본에서의 탄광 광산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임금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능력급이에요. 성과급입니다. 탄을 열심히 많이 캐서 많이 캔 만큼 많은 월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가 작업한 만큼 임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뭐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보다 월급을 적게 줬다거나 민족 차별을 했다거나 강제 연행을 했다거나 노예 노동을 했다거나 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1944년 9월부터 45년 8월까지 요 1년 동안은 약 10만 명이 강제 동원돼서 간 것을 제외하고는 강제로 끌려간 적이 없습니다. 조정래 작가는 또 이 쿠릴 열도에서 조선인 노무자 1,000명을 학살했다라고 아리랑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아리랑이라는 이 소설이 정말 문제투성인데 1944년 일본 사람들이 활주로와 경락구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거짓 공습 경보를 올려서 조선인 노무자 1,000명을 방공호에 가둬놓고 수류탄 기관총으로 몰살을 시켰다. 그리고 방공호 입구에 콘크리트로 입구를 봉쇄했다라고 아리랑에다가 썼습니다. 학자들이 이거를 가서 샅샅이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조정래 같은 이런 분들은 뭘 근거로 이런 학살 만행을 주장한 것일까요? 이영훈 교수가 이 아리랑이 너무나 엉터리여서 아니 이거 학문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이 조정래가 얘기한 무슨 뭐 일제 시대는 무법 천지였고 뭐 토지 조사 때 4,000명을 무슨 뭐 총살을 하거나 조선인 노무자 1,000명을 쿠릴 열도에서 학살하거나 이런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역사적으로 실제하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조작을 해서 책이나 팔아먹는 이런 엉터리 소설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조정래 작가가 이영훈은 신종 매국노이자 민족 반역자다. 그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아리랑을 쓸 때 내가 철저하게 자료조사를 했다. 내가 쓴 역사적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책 등을 중심으로 한 명확한 자료로 객관적인 것이다. 그럼 객관적인 거면은 객관적인 증거를 내놔야죠. 아직까지 못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1937년, 1938년 이 무렵까지는 한국인들을 일본군으로 끌어갈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주사변은 일어나고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1941년에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이러다 보니까 병력이 이제 모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인 젊은이들도 이제 일본군으로 좀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선인들을 데려다가 일본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려면 뭔가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 간에도 이런 그 대가 없이 강제로 끌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단체들이 참정권을, 야, 조선 사람들에게도 참정권을 주고, 조선 사람들에게도 뭔가 정치적 권리를 주고, 그 권리 주는 것을 대가로 해서 조선 사람들을 일본군으로 데려다가 일본을 위해서 싸우도록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이 징병제 요망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선 사람들에게 정치적 자유,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줘야 된다. 이러는 논의가 막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본 군부에서 그럼 시범적으로 조선 청년들이 일본군에 들어가서 얼마나 제대로 싸우는지 한번 시범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1938년에 조선 청년들이 육군 특별지원병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조선 사람들이 내가 일본 그 군이 돼서 나도 일본군의 일원으로 내가 자원해서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사람들 그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특별지원병 제도를 시행을 한 것이 1938년 2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일본 군에 입대할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를 한번 보시면 1938년에는 400명을 모집했는데 2,900명이 몰려가지고 7.2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자, 1941년 같은 경우는 3,000명을 모집을 했는데 14만 4,000명이 모여가지고 경쟁률이 48.2 대 1이었습니다. 1942년의 경우는 56.5 대 1이었어요. 왜 이랬을까요? 일본군에 가면 월급도 주고 명예도 생기고, 그러니까 조선 청년들이 나 일본군 돼서 그 나도 한번 출세 좀 해볼래 하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조선 청년들을 이제 그 특별지원병 제도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조선 사람들로만 부대를 만든 게 아니고요. 일본군 부대에다가 배치를 해서 일본군하고 똑같이 경쟁을 시켰는데 보니까 조선 청년이 일본 청년들보다 훨씬 더 잘 싸우고 복무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그 진급하는 것도 전부 그 평가제에 의해서 진급을 하는데 조선 청년들, 육군 특별지원병으로 들어간 조선 청년들이 일본 청년들보다 더 빨리 진급을 하는 거예요. 차별 이런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조선인을 이렇게 지원병 제도를 그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그 발표한 연구한 내용인데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인은 지금은 문화적으로 향상해서 견식 있고 활동력 있는 인물은 계속 생기고 있으나 그들이 조선 내 제 기관에만 깊이 진입하여 교착하게 되면 조선 통치와 방위상 한심한 상태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국외로 응비할 수 있도록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조선 사람들을 도와서 내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과 함께 동아시아 대륙을 활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속하게 징병을 펼쳐 큰 활력을 부여하여 일본군과 함께 대륙 경영에 매진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조선 청년들을 일본군에 입대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니까 1943년에는 이제 전문학교 이상 우수한 엘리트들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학도 지원병 제도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뭐 명칭은 지원병이었는데 뭐 조선 학생들을 막 강제로 막 동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런 주장이 뭘 근거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학도 지원병 제도를 이제 그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조선의 지도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조선이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없고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일본 사람이 돼서 똑같은 일본 사람이 돼서 조선인이 일본하고 똑같은 지위를 차지해서 우리도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부여받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가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더 좋은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남선, 이광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본을 위해서 나가서 피를 흘려다오. 그러면은 일본은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는 대가로 한국에다가 참정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대표를 뽑아서 일본 의회에 보내서 조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선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자, 학도 지원병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해방 후에 대한민국 국군의 주역이 됩니다. 그 송효찬 장군, 그 다음에 6.25 초기에 정말 용감하게 춘천전투에서 싸운 한병선 장군, 그 춘천전투에서 같이 싸운 임부택 장군, 이런 분들이 학도 지원병 출신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제시대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본군에 가서 일본으로부터 군대는 어떻게 조직을 하고 전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와서 해방이 돼서 그때 학도지원병이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군을 창설을 해서 6.25 때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싸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뭐 본인이 원하든 뭐 학도지원병으로 가든 해서 한국인들이 이제 일본군의 일원이 돼서 싸우기 시작을 하니까 일본 중의원 의원 나가시마 류지 같은 사람들은 야, 조선 청년들이 저렇게 일본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데 그 대가로 우리가 지금까지 주지 않은 참정권 이런 걸 줘야 된다. 그게 국가된 도리다. 그래가지고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내선일체가 실제화되었으니까 이제 일본도 조선에다가 선거권, 피선거권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학도지원병이 진짜로 강제동원이었을까요? 학도지원병 적격자가 6,10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나 학도지원병 하겠습니다 하고 지원한 사람은 4,610명만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2,000명은 지원도 안 했어요. 자, 이게 다 강제였으면은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한 4,610명 1491명은 아예 지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 중에서 적성검사를 받은 자는 또 4217명이에요. 그리고 적성검사에서 합격한 자는 3117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질병 및 기타 사유로 67명이 제외가 돼가지고 실제로 일본군에 입대한 사람은 3050명입니다. 자, 그러면 지원병 적격자 6000명 중에 실제로 입대한 사람은 3000명이었어요. 지원병제가 우리는 강제동원이었다고 하는데 강제동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수치는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본군에 가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해가지고 간부 후보생을 지원해가지고 장교로 임관한 자가 46.2%나 돼요. 이렇게 학도지원병으로 간 분들 중에 아주 유명인사들이 많습니다. 언론인 장준하 씨, 고려대 총장을 지낸 김준엽 씨, 국무총리를 지낸 강영훈 씨, 정치인 이철승 씨, 김수환 추기경,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했던 장도영 씨, 이런 분들이 학도 지원병 출신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내가 학도 지원병 출신인데 내가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질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은 아주 이지매를 당하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이 자서전에 나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학도지원병이 돼가지고 뭐 필리핀 어디에 학도지원병으로 갔다 라고만 써놨지 사실 나 이거 강제동원된 거 아니고 내가 원해서 간 거야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자, 이 조선인 지식인 중에 이제 학도지원병 청년들이여 너희들이 일본을 위해서 피를 흘려다오라고 앞장선 사람들 중에 대표로 꼽힌 사람이 최남선 이광수라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일제 지배에 협력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참정권을 획득을 해서 조선인 대표를 뽑아서 일본 의회에다가 조선인 그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의회에 가서 조선 사람들의 권리를 우리가 확보를 하자. 그래서 조선 사람이 어떻게든지 정말 조선답게 우리 의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려면은 청년 여러분들이 피를 흘려줘야 된다. 그러니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피를 흘려다오 라고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남선 이광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김성수도 그랬고 노천명 씨도 그랬고 김알란 씨도 그랬고 한국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나서서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황이 아주 점점 더 다급해지니까 1944년에 조선 청년들도 이제 강제로 징병을 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3년부터 1945년 종전이 될 때까지 조선 청년 21만 명이 일본 육군과 해군으로 징병이 돼서 그 중에 6,4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조선을 통치하고 있던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 정부에다 대고 아니 일본 본국 정부 여러분 지금 이 조선 청년들이 이렇게 일본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있는데 일본이 뭔가 대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조선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달라 근데 일본 정부는 야 얘네들 참정권 주면 또 무슨 일 벌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적미적해요 그때 조선 총독을 지냈던 고이소 구니야키라는 총독이 조선 총독을 마친 다음에 일본 총리로 취임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조선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줘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총리가 되니까 야, 조선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 대가를 안 주는 것은 이건 일본 국민된 도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참정권을 강력하게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선거법 개정이 추진이 돼가지고 조선 사람들에게 드디어 일본 중의원 의석을 주게 됐습니다. 바로 이 고니소 쿠니아키라는 이 조선 총독 지낸 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1945년 3월 17일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일본 중의원,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그 상하 양원제인데요. 상원은 귀족원이고 하원은 중의원입니다. 상원에 한국 사람의 의석을 7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원인 중의원에는 조선 사람이 23명의 의석을 조선 사람에게 할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1945년에 45년 4월 1일 날 귀족원 의원으로 그 조선인 7명, 대만인 3명, 중의원 하원에 조선인 23명, 대만인 5명의 의석을 주도록 선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1945년에 이 개정된 선거법의 단서 조항이 뭐냐면은 이제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가 열리는 다음번부터 요게 시행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다음 선거가 시행되기 이전에 일본이 망해버렸어요. 다행히 귀족원에 7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명준, 박상준, 박중양, 송종헌, 윤치호, 이진용, 한상용 이 7명이 일본 상원에 해당하는 귀족원 의원의 의석을 얻었습니다. 중의원 23명은 차기 선거부터 선출하기로 배반에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총선이 시행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결국 조선 사람들이 일본 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현실화되지 못했죠. 자,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 일본 의석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피를 흘려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이광수, 최남선 같은 사람들은 만고에 역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선 지식인들이 정말 고뇌 끝에 내린 결단. 우리도 일본의 의석을 확보해서 조선 사람들이 정말 조선인다운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 청년들이여 일본을 위해서 피를 흘려달라라고 주장을 했던 이광수, 최남선, 김성수를 비롯해서 김알란, 노천명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친일파라는 욕을 얻어먹고 친일파 명단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친일파는 진짜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절대다수는 친일파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만든 친일파 임명사전에 친일파라 함은 일제시대 때 구체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을 친일파로 지명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일파에 이런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고등문관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군수 이상을 지낸 자는 전원이 다 친일파로 등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일본군 산학교 안에는 만주군관학교도 있고 일본 육군사관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나와가지고 소위로 임관이 돼서 소위 이상으로 계급을 받은 자는 전원이 다 친일파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구체적으로 어떤 친일 행위를 해서 친일파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단지 일제시대 때 내가 열심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고등문과에서 요즘으로 치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패스를 해서 일본의 군수 이상의 지위를 얻은 사람들은 전원이 다 친일파로 민족문제연구소 만든 친일파 임명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등문관시험, 그러니까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10개월간 시보생활을 하면은 고등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등관 자격이 주어지면은 일본 사회에서는 입신양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엘리트로 그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차를 타도 2등칸, 1등칸을 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일반 백성들은 3등칸을 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길은 사관학교를 나와서 소위로 임관을 하면 고등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등관이 되면은 출세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정말 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능력이 뛰어나요. 뛰어난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입신양명할 수 있는 길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봐서 합격하는 길, 아니면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이 어려운 사관학교 시험을 합격을 해서 소위로 임관하는 길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렇게 정말 입신양명한 전원을 다 한국 사회에서는 친일파로 지금 등재를 해놨어요. 과연 이런 친일파가 정말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들이냐? 우리가 정말 한번 따져봐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뭐 친일파를 아주 깨끗이 숙청을 해가지고 민족정기가 뭐 활활 타오르는 나라가 됐다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친일파를 청산한 게 아니고 공산정부가 성립되는데 찬성을 하면, 그러니까 공산화에 찬성을 하면 일제시대 때 아무리 악질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도 다 면죄부를 줬습니다. 공산화하는 데 있어서 반대한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했느냐?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친일파 민족반역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전부 인종청소를 해버렸어요. 월남을 하도록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북한에서 보따리 싸들고 월남을 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주역이 되죠. 북한에서 친일을 청산했다고 하는 것은 친일을 진짜로 청산한 게 아니고요. 공산주의 정권 출범에 반대한 사람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친일파라고 하는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광수 최남선이 뭐 학병을 권유를 해가지고 조선 사람 청년들을 뭐 일본에 협조하도록 뭐 억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왜 피를 흘려주는 대가로 우리가 의석을 확보를 하자, 그 의석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너무 일찍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빚을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에 앞장섰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일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정말 지금부터 명확하게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진짜로 어떤 친일 행위를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묻고 따지고 들여다봐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선동이고 거짓이고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친일파 등재가 돼 있거든요. 친일파로 등재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주군관학교를 나와서 소위로 인간했기 때문이에요. 백선엽 장군도 친일파로 등재되어 있는데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로 등재된 이유도 박정희 대통령하고 똑같이 만주군관학교를 나와가지고 만주군 소위로 인간했기 때문에 친일파래요. 이런 식의 친일파가 과연 정당한 친일파냐? 이제부터는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이상과 거짓과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